사무엘상 22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두베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엑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은 20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쭉 살펴보고 다시 복습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본문을 여러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장부터 22장까지 20장, 21장, 22장을 하나의 단락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조금 폭넓게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23장도 한 묶음으로 넣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건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20장부터 22장은 시기를 놓고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건 다윗이 도피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장면, 이제 궁궐을 떠나서 광야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23장부터는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도대체 무엇을 하면서 도피 생활을 하는가, 어떤 일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는가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그냥 고난을 당하는 일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무언가 직분을 감당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어떤 직분을 감당하며 살았는지 이제 다음 주부터 23장부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20장부터 22장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가? 이 각각의 장들을 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다윗과 관련된 일이니까 다윗이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다윗과 관련해서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한 사람씩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장 안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20장을 볼게요. 20장을 보면 다시 고민을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지 못해서 고민을 하는, 그게 20장의 내용입니다. 자기가 그냥 사울 앞에 궁궐에 그대로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피를 해야 되는지 이걸 정하지를 못해요. 이걸 알지를 못해서 다시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미련이 많은 거죠. 궁궐에 있으면 안 되는데,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확실하게 모르겠으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정말 광야로 나가야 되나, 어떻게든 이 궁궐에 붙어 살 수는 없을까, 이래서 다윗이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몰라서 마지막으로 사울의 입장을 좀 알아보기를 원하죠. 근데 그것을 알아보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없어서 요나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는 그런 도움을 주죠. 그래서 결국 이 첫 번째 나왔던 20장 내용을 보면 다윗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출발한 게 아닌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곧장 즉각적으로 순종하거나 이런 모습도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인 때들이 참 많아서 많이 심정적으로 동감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이 주님의 뜻일까?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가야 되는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가, 다윗이 선인 것과 비슷하죠. 궁궐로 돌아가야 되는가 아니면 광야로 나아가야 되는가, 앞으로 십수년 동안 생활을 할 것을 어느 쪽 방향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어느 쪽 방향에서 행동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를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참 미적거리고 있었던, 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다윗이 이 모든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도움을 주었는가? 20장은 요나단이 도움을 주는 장면을 기록하죠. 요나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놓고 보자면 물론 요나단이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사랑하고 친밀하게 대했지만 세상적인 그런 사회적 신분, 관계를 놓고 보면 가장 원수의 집안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 사울과 가장 가까운, 다윗과는 가장 먼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도 다윗을 돕는 그런 일을 감당을 해준 거예요. 참 이게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이 그런 일들은 안 겪어야 되는데 뭐 우리가 세상 문학에서도 로미오와 줄리엣이 원수의 집안인데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나갔을 때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서 결국 목사님께서 제가 전도사가고 한 달 만에 쫓겨나셨는데 물론 목사님에게 헌물이 있어서 그런 분도 많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에게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셋째가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그리고 첫째와 둘째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쫓겨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었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자녀들과 목사님 자녀들이 얼마나 친한지 모릅니다. 둘도 없는 친구들인데 한쪽은 부모님이 목사를 쫓아내자 이러고 한쪽은 또 목사님이 쫓겨나야 돼요. 참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서로 나중에는 결국 아버지가 교회에서 쫓겨났으니까 목사님 자녀들은 그 교회를 계속 다니기가 어렵죠. 서로 울면서 부둥켜 안고 헤어지던 장면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슬픈 일이지만 현실은 그런 때들이 있어요. 지금 이 다윗도 마찬가지여서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사울의 아들이 참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아요. 처음에만 다윗이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도움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광야 생활하는 내내 다윗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 혹은 누군가가 다윗을 대신해서 물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도움을 받은 게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런 양상으로 앞으로 도피 생활하는 내내 도움을 또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큰 흐름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궁궐에 있어야 된다. 광야로 가라. 이 큰 흐름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시는 게 20장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21장 내용이죠. 21장에서는 다윗이 광야로 간 다음에 이제 처음에 어떤 지경을 만나는지를 쭉 기록해요. 다윗이 처음에 광야로 도피 생활 시작하면서 만났던 처지는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입니다. 도대체 이거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나오기는 나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걸 조금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오늘날식으로 좀 해석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면 형통하고 좋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눈에 보이도록 내 마음이 흡족하도록 모든 것을 다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신세인 거예요. 광야로 가라고 해서 광야로 나왔더니만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수중에 있는 것도 없고 함께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난 거죠. 이게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광야로 간 다음에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등장인물이 생기죠. 바로 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죠. 오늘 당장 먹을 수 있는 떡을 내일 나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좀 달라 그랬더니만 아히멜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먹고 살고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도 너의 생명을 어떻게든 보존하고 지내라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은혜를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이 은혜를 받아서 이제 도피 생활을 시작하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닙니다. 처음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 가드 지역에 갔다가 거기에서도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서 아둘람굴에 갔다가 거기에서도 안 되겠으니까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유다 지역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유다 지역에 들어와서 헤레스풀에 자리를 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21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21장 내용을 보면 누가 도움을 주었는가? 다윗이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유다로 들어가라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21장에서 인도함을 받는 다윗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20장에서는 큰 방향만 정해주신 거예요. 광야로 가라. 광야에 들어가면서 막 여기저기 헤대고 다니니까 21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여기로 하고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장소를 설정을 해주신 거예요. 설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유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 안에서는 어디를 가든 그건 다윗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뭐 위쪽으로 가든 아래쪽으로 가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당신 빈털털인 걸 아시고 오늘도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줄 것이고 내일도 그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21장입니다. 이건 20장과 마찬가지여서요. 다윗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이 은혜를 이때만 한 번 받아 누린 게 아닙니다. 광야 생활하는 내내 똑같은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이 다윗은 광야 생활할 때에 풍요롭거나 넉넉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항상 빈털털이었습니다. 항상 오늘 먹을 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군사력을 주시는 보호할 수 있는 무기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이제 21장이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이 우리가 이번 주간에 보았던 22장 내용입니다. 22장 내용은 어떤 상황인가? 상황을 보시면 다윗의 입장에서 놓고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유다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순종해서 유다로 딱 들어온 순간입니다. 유다로 들어오자 말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기자 말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들어오자마자 접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순종했기 때문에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이멜렉이 죽임을 당하는 아이멜렉의 부모님 아버님의 모든 가문들이 죽임을 당하는 심지어 그 성읍 사람들 몽땅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에 들어와서 만나게 되는 현실이 어떤지를 기록하는 거죠. 유다에 들어오면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나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자들도 고난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아 이게 쉽지 않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꾸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먹고 살 게 없을 때 아무에게나 가서 도움을 달라고 손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도와준 사람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쉽게 그렇게 손을 내밀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주겠다고 나서도 다윗이 뒤로 한 걸음 빼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 더 참아보고 조금 더 견뎌보고 조금 더 고난을 당해보고 그러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겠다. 그렇게 뒤로 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2장이 기록하는 상황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21장에서는 빈털터리에서 출발했는데 22장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만나야 되는 그걸 이제 다시 경험하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이 앞으로 십수년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장면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장면은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십수년 동안 이런 지경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비록 아이멜렉이 죽임당하고 동네 사람들은 참 분하고 억울하기는 하겠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제사장 아비아다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은 이제 떡과 칼을 들고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제사장을 받아 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도피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피생활하는 내내 다윗이 이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거죠. 결국 이 20장, 21장, 22장을 가만히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큰 방향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세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에 제사장을 보내주셔서 제사장과 더불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으로 그 고난의 과정을 잘 버티고 지내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아 다윗은 그랬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때들이 종종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언가 행동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대체로 이와 비슷해요. 처음에는 큰 방향을 알려주시죠. 이렇게 하자.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순종했을 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제사장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0장부터 22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특징 한 두어 가지만 다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돕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을 베푸셔서 다윗을 도우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이 도움을 받게 하셨습니다. 유나단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다 이런 말씀을 듣게 했고, 아이멜렉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너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아비아다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왜 내게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나요? 왜 내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나요? 이런 불만을 가질 때들이 있는데, 그런 아쉬움을 가질 때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윗도 직접 계시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는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지를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인데요. 여러분, 아마 우리도 다 살면서 똑같은 걸 경험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날 하루의 은혜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다윗이 도피생활 시작할 때 앞으로 네가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살 거예요. 한 번에 그냥 파노라마처럼 쫙 다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다윗에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 다음날에는 그 다음날 필요한 것까지만 이렇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 달 먹고 살 거를 수중에 잡고 지내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내일도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날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 돈이 좀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채우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동기 목사님이랑 이야기하거나 또 다른 분들에게 간증하거나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실 때 보면 일확천금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은행 통장에 이 교회 계좌에 잔고가 막 항상 풍성히 넘치게 하시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까지 쭉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런 모습으로 베푸시는, 이게 우리는 좀 안타까운 점이죠. 기왕 주실 거 한 번에 그냥 막 꽉꽉 눌러서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그렇게 안 하시면, 이게 다윗이 받았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정말로 막 꽉꽉 눌러가지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막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지만 다윗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대하실 때 나를 다윗 대하듯이 대하셔도 그것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부족한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불평이 생길 때에 가만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적은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인가? 나는 다윗이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불평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늘 공급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지껏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둘 때들도 많이 있었고 나의 욕심을 따라 행동할 때들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신 것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에게 베푸신 것과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을 우리가 늘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소망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일 허락하실 은혜를 간절함으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